이 시간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표적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되 어둠 가운데 방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 가운데 만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지혜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각종 표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표적들은 복음서 한 곳에 또 어떤 표적들은 두 곳 혹은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리소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예수의 표적 중에 유독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입니다. 왜 그러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각 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을 제기했지만 한결같이 신학자들은 그 이유는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을 뿐 특별한 이유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인 저의 입장에서 왜 굳이 복음서 기자가 이 내용을 복음서에다가 사복음서 모두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을까 굳이 추론해 본다면 인간 삶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고 이 먹는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6일 동안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정말 고되게 일하셨지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지요. 오늘 이 시대,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시대를 지나서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을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음식에 깊이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족이 죽어서 실종자의 시신을 찾는 그 일을 앞두고서도 그저 한두 끼는 혹시 굶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산 사람 위에 거미줄을 칠 수 없으니 결국은 먹어야 그 일도 하는 것이고 장례를 치르다가도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먹어야 부모님 장례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옷가게도 많지만 사실은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사람은 음식에 깊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런 면에서 떡,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는 시편 105편 16절 말씀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말은 양식에 대한 모든 의뢰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의지와 의뢰가 어디에 있는가? 양식에 있다. 그런 말이죠. 이처럼 떡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간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빵, 떡의 문제를 주관하는 존재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나 혹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 아니에요. 먹는 문제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연봉을 수십억을 받든 아니면 그저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몇 백만 밖에 못 벌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가 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 적어 놓았는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인 이 양식에 우리가 기대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의뢰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나님 그분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사복음서 모두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문 단계고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이라고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실 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적인 어떤 치밀한 계산 끝에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마치 어떻게 배치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장사했을 때까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들 중에 근데 생애를 대표할 만한 사진 몇 장을 스냅사진 몇 장을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한 자리에 딱 놓는 이런 방식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의 사건이 어디에 일어났는가? 여기 보니까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도요한은 굳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이 디베리아라는 이 지명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20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행하실 때는 잘 사용이 되지 않다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 보냈을 당시 이때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르게 사도 요한은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 큰 무리들이 주님을 뒤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살펴봤죠.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을 때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정작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런 유의 사람들, 말하자면 이적적 믿음, 예수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신비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이적적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장 중반부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들이 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장 25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지극히 육신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저 인간의 실존의 삶 가운데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주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림,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광야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왔던 무리의 숫자가 한 5,000명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 사람들의 수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0명은 장정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질문을 하려고 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렇죠? 질문 받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왜 12명의 제자 중에 왜 주님은 굳이 빌립에게 하필 이 질문을 하셨을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그 장소가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빌립에게 질문했을까요? 그 사정을, 그 지역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어떤 낯선 지역에 갔을 때 만약에 우리와 함께 동행한 일행 중에 그 지역 출신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것입니다. 저도 강릉 같은 데, 속초 같은 데 가면 저희 동기 목사님들에게 때로 전화를 해서 어디에 뭐가 유명한지를 묻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 마치 대통령이나 혹은 대장이 어려운 일에 맞닥뜨려질 때 참모들에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묻는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베세다 지역을 잘 아는 빌립에게 물어서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었겠는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유혹 혹은 함정과 같은 부정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시험을 우리가 치를 때는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결과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셨는가?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의 정보에 의하면 빌립은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제자로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딱 듣고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와 보라! 라고 말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물음을 빌립에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가 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2장에 보면 유월절, 2장 13절에 유월절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4절에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3번 언급이 되거든요. 결국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는 지난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은 그동안 빌립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로 믿음이 성숙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주님은 아시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의도와 목적이 뭐지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죠. 막다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까지 내가 화를 낼 수 있는가? 나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상황에 가봐야 실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곤란한 상 가운데 처하도록 해서 결국은 빌립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내용을 깨닫고 그 믿음이 더 돈독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라고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게 되시죠. 그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더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막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의도와 목적은 뭐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은 우리 편에서 부정적인 시험처럼 보이지만 가장 최선과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시험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사탄을 통해서 그를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기도 했고 베드로 경우에도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요? 다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파악하고 더 돈독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죽음 앞에 서 계셔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사망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의도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대답에서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딱 나타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고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하리까라고 물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도 먹어서 질려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좀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했죠. 그때 모세가 그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뢰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장정만 60만, 총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을 고기를 먹인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이었지 떡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처럼 어떤 상황 앞에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분들이 있죠.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잘 계산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빌립을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머리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갔으리라 여기지는 사람은 가룟유다이기 때문이죠. 그는 늘 동계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빌립의 대답은 이런 상황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라도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도 모자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이 대답은요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요 얼마나가 아니에요. 어디서였습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가 아니거든요. 어디서라고 말했습니다. 얼마의 돈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디서보다 사서라는 이 말에 마음이 있어서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사서 그들을 먹여도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개월 정도, 한 8개월치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인 것이죠. 자,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계산, 일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합리화해서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보편적인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반응 이상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어려우면 힘들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짜증난다 그러고, 막 화를 돋구면 나도 화난다 그러고, 그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은 것입니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일반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반응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왜 그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이 곱하기를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보고 싶었던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빌립이 주님부터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2년만큼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야 되었음이 마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어디서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에게서라고 대답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라는 주님의 의문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무엇만 바라보았는가? 현실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삶이 어려워지면 자신이 어려운 상황만 잘 살핍니다. 내가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 예상되는 장애물들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산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생각 그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 숙제는 너무 어렵고 실력은 너무 적다는 사실, 채워야 될 자원은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은 너무 작다는 그 사실만 확인하게 되죠. 그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현실만 보지 않고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지금까지 훈련에 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시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들이셨어요? 그들을 구원해내시자마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는가라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을 이끌어들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만드셨습니까? 그대의 불신앙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오직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의 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여서 하나님 그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법칙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그 법칙은 뭐냐면 볼수록 커지는 법칙이에요. 볼수록 커지는 법칙이 뭡니까? 현실의 문제만 보면 현실의 문제만 커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커집니다.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이 뭡니까? 객관적 하나님 그분은 크신데 내 마음 안에서 너무 작은 분으로 와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불신앙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말할 때 그 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겪고 계시죠? 자녀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믿지 않는 부인과 남편의 문제든 말 안 듣는 자녀 문제든.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면요, 빌립과 같은 이런 자세와 태도, 회의적인 태도, 이렇게 해도 뭐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디서보다는 사실은 얼마나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식품을 사느냐 하는 고민은 얼마의 돈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빌립이 그 현재 상황을 잘 파악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직까지 아내가 교회 나오지 않는 한 남성도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아내로부터 현상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현상교회 교인들은 상식적인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됩니까? 상식적인 분이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개 무대보다,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에요. 현실 상황을 완전히 외면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달려드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현상교회 교인들은 비교적 상식적이다. 상당한 칭찬이죠. 그러나 상식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죠. 빌립은 상황을 잘 파악했습니다. 현실 인식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인식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든 보통 대화의 흐름을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한번 어떤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야 되겠나? 모자라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어떻게 그 일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보통 말하지 그 일이 믿음 안에서 될 수 있다라고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를 사는 한계 안에 갇혀 있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우리는 비록 발에 땅을 디디고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는 열린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사람이 보이는 반응만 보이지는 마십시오. 아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누구나 보이는 반응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발휘될 때이라 그 말이죠.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반응만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말 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일반적인 반응이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분이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저렇게 말을 했을까?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안에서 믿음이 적용되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믿음으로 적용되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힐 때 이미 이성이 마비되어 버려요. 이성이 믿음과 함께 작동되지 않습니다. 생각부터 불신앙으로 생각부터 하나님 그분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안드레가 제시했던 제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딱 두고 보다가 그래도 안드레는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빨리 무리들한테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먹을 만한 떡이나 음식을 갖고 온 분 없습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이가 나서가지고 아 제가 오늘 아침을 못 먹고 와서 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라고 아마 내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한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빌립은 그런 면에서 다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드레는 빌립은 계산상의 떡 사실 수중에 돈도 없는데 계산으로만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죠. 자기 수중에 뭐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딱 들고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라고 말했죠.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낫지요?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요,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한 끼 식사가 보리떡 세 개만 빌려달라 요청했잖아요. 그걸 보면 한 학기 신사가 한 3개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빵입니다. 보리로 만든 빵이에요. 아주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뭐였을까? 이 물고기는요, 전문적 언어로 지소라고 말하는데 가장 작은 단어.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 아닙니다.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고기로 아마 이 보리떡을 먹을 때 목이 맥히니까 잘 넘어가도록 가라고 양념처럼 먹는 그런 물고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보고를 한 거죠. 비록 한 사람의 양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음식이긴 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안드레 역시도 빌립처럼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맞는 말이죠.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그거 가지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두 사람 다 철저하게 현실 문제만 인식하고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피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똑같았습니다. 빌립은 어림잡아 8개월치의 품삯으로 떡을 사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다라고 말했고 빌립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우리 여기서 제 아들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현장에 있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모습을 바라봤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바라봤지요? 그런 정도의 시간,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났더라면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그 사정을 아뢰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상당히 발빠른데 이 문제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생각이 거기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모종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틀림없고 이 정도 되면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발휘했으면 되었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계산만 하고 또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함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면서 도무지 이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극히 물질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사람. 늘 돈, 현실, 자원의 부족함 이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죽음의 원인은 외적 환경에 있지 않고요. 인간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공고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왜 마음의 공고함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가는 반면에 그 사람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걱정과 염려로 모든 염려와 근심은 혼자 다 싸질머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은 인간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늘 어려웠습니다. 자녀 말 안 듣는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삶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 제안을 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잔디에 다 앉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앉도록 했다는 말은 비스듬히 기대었다는 뜻으로 식사 준비를 가리켜요. 그냥 뭐 설교 된다고 앉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보통 식기도는 언제 하지요? 식탁을 차려놓고 식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식기도부터 시작하고 밥상 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였죠? 축사했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의 불신앙 내가 한두 번 봤냐? 이것 봐라. 오늘도 이런 대답하는 거 보니 너희들 걸러먹었다고. 그렇게 다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타락한 세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 의심하였느냐, 뭐 이 믿음이 없고 이 폐역한 세대요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다 앉히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였죠? 신기하게도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떼 다섯 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줬어요. 3인분도 주고요. 많이 먹는 사람한테 4인분도 줬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느 고액을 붙이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말했는데, 그들이 풍족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가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해필 12개냐? 그건 이제 12지파를 창조한다고 말하죠, 그죠?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족한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이 말은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라, 재활용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증가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두의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 기자가 각각 모든 복음서에 기록한 의도가 뭔지 제 나름대로의 뜻을,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요. 인간은 음식에 의존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음식을 친히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복음서 기자가 각각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앞서 제가 음식은 모든 사람의 의지의 대상이라 그랬죠. 거기에 다 기대어 있다 그랬죠. 이런 면에서 음식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대표격입니다. 아무리 뭐 옷이 수천 벌 있고 방이 뭐 99칸짜리 방이 있어도 음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단칸방에 그 다음에 단벌 신설할지라도 음식이 있으면 사는 거죠. 이러면서 음식 이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의 대표가 바로 이 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오직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경험에 달려있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움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사실 영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 다섯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당신이 그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면에서 이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유월절과 관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4절에서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은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언급이 안 돼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때가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굳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언급을 하고 있죠. 그것은 오병이의 사건을 유월절과 관련시켜서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때죠.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때죠.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던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그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했고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자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생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신학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월절이 되어가자 다윗궤를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처럼 먹고 사는 이 문제, 지긋지긋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 모여왔다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봤다고 그랬죠. 첫째 주님은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니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신기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구약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선자로 이해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던 것은 좋았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잘못된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방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도 물리적인 속박으로 대출의회로 말하지요. 그걸 가지고 민중 신학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의 압제로부터 노동자들을 건져내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노동자를 착취해서 임금을 뜯어냅니까? 왜 다른 기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자기 기업은 잘 되도록 하지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잖아요. 죄 문제가 그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물리적인 속박으로도 사람을 구해내고 기아의 상태로도 사람을 건져낸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사람을 어렵게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진화된 사회에도 끊임없는 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제일 큰 구원의 문제로 삼아야 됩니까? 어떤 것에도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질병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물론 구원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인간의 죄입니다. 바로 그런 죽음을 죽이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무지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산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였지요?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식의 메시아 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어주진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때 단순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상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믿음이 자라는 단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험상 언제 기도응답이 잘 되느냐라고 할 때요. 회심한 직후에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응답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런 다양한 문제 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먼저 믿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구원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혹은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질병으로도 고침받게 해도 여전히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문제죠? 그죠? 험담하고 말이죠. 지난 주간에도 몇몇 가정들 신방하고 몇 분들 만났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는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무슨 문제죠? 죄 문제예요. 인간관계 문제죠. 그런데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쌓아놓고 음식을 쌓아놓고 살면 안 죽습니까? 연봉 10억씩 받으시면 안 죽나요? 다 죽어요. 시간 지나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 문제 어리고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게 사신다는 것 잘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을 들이지 마세요. 정말 우실 일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 문제고 죄에서 우리의 생각이 뒤틀리고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고 자기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늘 다른 사람 비난하는 일에 발빠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셔야 돼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표적이 의미한 바를 나타내고 계시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간이 의뢰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영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분께 기대어 하루하루 믿음의 사고를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